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봄 날씨를 만끽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량 텐트족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텐트를 설치하고 밀실 속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 등의 일탈 행위를 벌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오늘 시사플러스의 주제, 한강 밀실 텐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한강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민망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대낮부터 밀실 텐트에서 벌어지는 애정행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가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단속을 해야 하니 담당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데일리투모로우 이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강 밀실 텐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행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푸릇푸릇한 이 바깥 환경이 참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이 텐트를 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집에 나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 종종 이 민망한 이 애정 행각을 목격하면서 참 이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네.
또 아이들과 같이 갔다면 또 그렇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는데 그런 걸 같이 본다면 굉장히 민망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이 이제 서울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 한두 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가 이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지난 22일 날 밀실 텐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으로 이제 강하게 단속이 들어가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이 일부 시민들이 밀실 텐트에서 민망한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단속을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또한 이 텐트 문을 모두 닫고 있다가 또 이 가스 중독 사고도 빈번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더더욱 더 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규정상 이 공공 장소인 이 공원,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 여의도하고 반포, 이촌 등 이 11개 이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로세로 2m 이내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반드시 설치된 텐트는 4면 중에 2면 이상이 개방이 돼 있어야 합니다.
2면 이상 개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 설치 시간도 작년까지만 해도 밤 9시까지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후 7시까지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요. 1회 적발됐을 시에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2회 때는 200만 원. 그리고 최대 3회 적발 시에 300만 원까지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1회 적발 시 100만 원이면은 꽤 금액이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강을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주말에 한강 공원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고 좀 쾌적한 곳에는 더 많은데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요. 2008년에 연간 한 4천만 명이 이 한강 공원을 이용했었는데 2017년 자료에 보면 7만 5천 명으로 약 2배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난달 28일 오후에 이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 나가보면 이 캠핑존에는 약 천여 개의 텐트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군요.
네네네.
어느 외국인은 지나가다가 그 한강에 있는 그 텐트를 보고 난민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네,
너무 이색적인 풍경이니까.
네네네.
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가 점점 이게 는 만큼 이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연 1000톤으로 증가를 했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네. 참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고 이 라면 국물을 이 지정된 장소에 버리든지 아니면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잔디밭에
그대로 버리면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럼 다시 텐트 설치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텐트 자체가 지금 금지된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개면 이상을 개방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도심 공원에 텐트를 설치를 허용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텐트를 치려면 이 지정된 캠핑 전용 장소에만 가능합니다.
네네.
이 영국의 이 해외 유명한 이렇게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런던의 로열 파크라든지 네.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 해외 공원들에서는 이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텐트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 우리나라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텐트 설치가 불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3년 4월에 한강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만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긴
이게
하죠.
이제 한강공원은 아무래도 이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물이 강물이 범람하는 것 때문에
네네.
많은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도심 하천법에는 안 되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이 그늘막 텐트 설치를 그때부터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네네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단속을 할 정도인가요?
일단 이 밀실 텐트라는 용어가 붙는 데서 이 심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 밀실 텐트 하면 약간 좀 예측되는 이야기
좀 부정적인 이야기죠.
부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특히 청소년들이 공원 내로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벌인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제의가 됐었습니다.
네.
사실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게 단속이 너무 심하다 안 하다 이런 방송이 나갈 때 이 청취자들이 나도 목격했다,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어떤 이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또 야행을 하거나 취사를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에 접수된 이 환경 관련된 민원은 올해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준으로 29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60여 건이 더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게 지금 뭐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어요.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아니다. 이게 너무 그동안 피해가 심했다. 이렇게 지금 두 주장이 좀 팽배하게 논란이 됐었는데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주장의 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외국의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 내 텐트 설치는 불허한 경우가 많지만 이 허가된 장소에서는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을 뭐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나 이스라엘 뭐 스위스 등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
이 허가된 장소에서 텐트를 설치했다면 성인이든 뭐 청소년이든 텐트 안에서의 사생활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단속을 반대하는 분들은 해외 공원에 가면 수영복 입고 선탠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텐트 안에서 일까지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어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 단속을 이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정말 순수한 의도로 뭐 문을 닫고 그냥 네네. 뭐 낮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모습
방해받지,
보여주고 싶지
그렇죠. 않, 예, 그렇죠. 안 와서 그냥 닫고 있을 수도 있고 한 거니까요.
예, 예.
참 이런 분들은 약간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90%의 어떤 이 잘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10% 정도의 어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뭐 방금 해외의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수영복만 입고 선탠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정서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좀 그런 정서 때문에라도 네. 이게 단속이 돼야 된다는 것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지만 이 한편이 애초에 한강공원에서 텐트 사용을 허가하는 게 허가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그렇죠.
텐트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은 텐트 내의 사적인 공간도 인정한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아예 돗자리 외에는 뭐 텐트 설치를 금지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애매한 것 때문에 어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텐트 문을 강제로 개방하라는 것은 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고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이 보호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규정한 일개 조례가
네.
그 사생활 침해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법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은 됐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단속이 실시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서울시는요, 한강공원은 이 공적 공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다시 말해서 이 시민들의 사생활이 지켜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강공원의 텐트 설치가 허가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늘이 부족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림막 텐트 설치를 허가한 것이지
네.
이 사생활을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텐트를 허가한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시 관계자의 입장이고요. 이 즉이 개인적인 인권이나 이 개인적인 인권 보호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 이 사회 질서 유지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단속한 지 며칠 정도 지났죠.
네네네.
뭐 어떻습니까, 상황이?
서울시가 이제 단속을 강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모르는 시민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지난 28일 주말이었죠. 그때 한강공원 단속 현장에서 가봤는데 여전히 밀실 텐트를 쳐놓고 지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저녁 7시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 7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도 텐트가 쳐져 있었고 이 단속 반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 또 이 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뭐 실질적으로 벌금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지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태료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걸 아는 분들은 아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이 막상 이 단속원 개인 입장에서는
네.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야 설마 그 높은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하겠어? 어떤 그런 또 아니라는 생각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계도 차원에서 어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개방하십시오.
네.
또 시간 지나면 철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벌금을 실제로 받으면은 굉장히 잘 지킬 텐데.
그렇죠.
네.
좀 현실적인 것이 좀 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뭐 현장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단속이 사실 임시 방편일 뿐이고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일일이 다 벌금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공 장소가 뭐 뭐 영화관도 있을 수 있고 지하철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법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리가 의식의 성숙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민들도 이에 상응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참 어떤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는 부분에서 실정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네,
지적하는 시민들도 맞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시민들이 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좀, 좀 구별을 하고, 이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오는 이런 것 갈등들을 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은요, 시에서 단속을 나서는 등 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따라줘야 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나겠죠.
네네.
이용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걸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런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이나 또 이런 것들 또 어떤 에티켓에 대해서 이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유포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런 어떤 자료들에 따르면요. 우선 아무데나 텐트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텐트를 설치해야 되고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4면 중에 2면 이상은 개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녁 6시,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네.
금지구역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이 취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쓰레기도요. 반드시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또 무분별하게 전단지를 뿌리거나 또 음식을 배달시킬 때에는 또 이 음식 배달 존이 있습니다. 거기 지정된 장소에서 배달한 걸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네.
이 동물들과 요즘 많이 이렇게 나들이를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되고요. 이 동물들의 배설물 치우기도 반드시 꼭 해야 되고 이런 패티켓도 꼭 지켜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불법 주차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요. 불법 주차나 또 소음 및 악취, 또 무단 노점상, 또 나무나 식물 훼손 같은 행위, 또 폭죽 사용도 이렇게 금지되어 있고요. 금지 구역 내에서의 낚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즐기고 싶은 한강 공원인 만큼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에티켓이 먼저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투모로 이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한강에 가면 뻥 뚫린 시야와 시원한 바람에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도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한강 시민공원. 이곳은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한강 시민공원이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문화예절 같은 의식적인 부분을 법으로 단속해야 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적인 성숙이 앞서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의식의 부분 혹은 마인드적 부분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오늘 2부가 더욱 궁금한데요. 드림아트 교육원 김진섭 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한강에 요즘 이렇게 밀실 텐트가 많아지면서
네.
불쾌한 경험이 잦다고 합니다.
네.
엄연한 공공장소에서 자신들만 생각하며 취하는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인데요.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팽배한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식의 일종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질문에서 나왔듯이 그 공공장소에서
네.
자신들만 생각하며 취하는 행동들로 눈살을 찌푸려본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강 밀실 텐트 이쪽에 가본 적은 경험은 없는데요. 그 외에도 공공장소인 그렇죠. 또 극장이라든지 도서관 또 지하철 안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해본 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젊은이들의 사고는 좀 더 엄밀히 구분한다면 이거는 개인주의를 너무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불쾌감을 준다면
네.
그것은 이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또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건 원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 이기주의와 좀 다릅니다. 한강 밀실 텐트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보면은
네.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위에 그 민원 때문에
네,
사실은
맞습니다.
발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예,
하죠.
예. 그 남녀노소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네.
특히 한강에서 밀실 텐트 내에 그 부적절한 행위 또 좀 말하면 또 과도한 애정행각
네.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줬다는 거고요. 설문조사에 만 7대 3 정도로 이렇게 불편을 겪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규제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려면은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시민의식이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뭐 줄서기 또는 또 타인에 대한 배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만 타인의 네.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게 타인의 자유라는 게 좀 애매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취지고 나는 너무 좋은데 상대방이 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이제 뭐 타인의 자유가 침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참 그 선을 참 우리가 딱 인식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예전 사람들은 어른들이 딱 지나가면서 막 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전 어른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사회 분위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 이런 식으로
네.
반응이 나와버리고 하면 사실 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아 사실 좀 어려운
그쵸?
얘기인데요. 젊은 사람들의 이런 풍기문란 행동에 맞서서 훈계한다는 거 사실 요즘 실제적으로 좀 어렵지
어려워요.
않겠나.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3인데
네네.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학생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돼.
큰일 나.
네,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직접 보고 훈계한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거를 알면서 또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이미 의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이런 그 사람들에게 결국 어른들이 훈계조차도 똑같이 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네.
같이 취급하지 않겠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시비비에 휘말릴 그 가능성만 키우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직접적인 대처보다는 오히려 좀 더 풍기문란의 이런 행동의 개연성을 없애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울레 한강시민공원에 이런 그 텐트를 치게 된 배경은 한강시민공원이 그럼 나무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늘막이라도 좀 쳐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2014년 4월에 발효를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늘막보다는 텐트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늘막을 가지고 다니기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집에 있는 텐트를 치니까 아, 그러면 두 면을 좀 개방해라. 그러면은 그늘막 같이 인정해 주겠다.
네네.
원래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좀 저 본인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좀 이용하다 보니까 막을 없애버린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규정은 있었지만 뭐 별로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규제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개연성을 없애려면은 이제 텐트 자체를 좀 치지 못하게 하고 그늘막만 좀 많이 판매해서 또 대여해서 이렇게 해서
파라솔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네, 좀 그렇게 한다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개연성을 좀 드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들이 규범을 무시하고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부메랑처럼 피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의식
네.
곧 질서를 지키는 것이 또 자연스럽고
네.
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되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의식 감량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네.
또 가정에서도
예.
또 학교 또 요즘에 또 주민센터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주민센터 또 이게 지역사회가 좀 나서서 확산해 나간다면은
네.
조금 속도가 느릴지 모르지만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이러한 분기문란이 없어지고 또 그렇다면 아마 규제도 필요하지 불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젊은이들 뭐 물론 젊은이들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나이를 막론하고
예.
이런 이제 사고방식 아까 이기주의를 넘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건 이기주의로 이제 변질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마인드적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런 원인은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지금 먼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가면요.
네.
타인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기주의로
네.
이렇게 된다, 변질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변질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 자체가 이미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런 사고 방식이 진행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의 축적을 또 이루었고 또 이제 개인도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부가 갑자기 주어졌지만 오히려 여기에 걸맞는 정신적인 어떤 성장
네.
이런 부분이 좀 지체가 돼서 일종의
네.
문화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네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과거의 일제 식민지라든지 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가 절대 빈곤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전 국민이 또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고도 경제 성장을 또 이루었고 또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반 국민 소득도 덩달아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 또 이렇게 진행되면서 개인의 욕구가 갑자기 이렇게 분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 부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 브레이크가 없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진행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부를 가지고 욕구를 채우기는 하는데 이제는 욕구가 이제 절제가 안 되는 자제가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욕구가 이제 욕구끼리 이제 막 부딪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정된 자원,
네.
욕구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욕구를 좀 자제해야 될 또 인내하고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싶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가 과거에는 다 대가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저기 그 윗대에도 보면은 대가족이었는데 그때는 서로서로 이렇게 또 참아야 되고.
그럼요.
또 가족끼리 또 배려하지 않으면 살 수가
그렇죠.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냥 배우는 거죠. 삶 속에서
예.
자연스럽게.
예. 삶 속에서 배웠듯이 지금은 과거에는 가족이 대가족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욕구가 그만큼 늘어나서
네.
우리 과거에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 배웠던 그런 지혜를 이제 이런 욕구를 제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또 인내하고
네.
또 배려하는 지혜가 또 과거에서 또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든지 이렇게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제 과거의 그런 대가족의 삶이 조금 불편했을지는 몰라도
네,
네, 이런 배려하는 부분이라 욕구를 자제하는 부분은 참 배우기가 좀 쉬운 환경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반면에 오늘날 같은 이제 또 외동 이렇게 또 자란 아이들이 좀 참 욕구를 억제하는 걸 배우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과거에는 더 대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욕구를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웠다면은 지금은 그 핵가족 제도 자체가 오히려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그렇죠. 하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한강 미술 텐트 같은 부분은 약간 한국의 문화적인 정서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물론 그 뭐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햇빛 이제 강합성 같은 거 하려고 비키니만 입고 예, 누워 있고 해도 예.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한국은 정서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정서적인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것도 막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그 선진국.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스위스, 프랑스 이런 곳에 보면 전혀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한다거나 여기 왜 국가의
난리가
규제가 나오는 이건 상상할 그렇죠. 수 없는 건데요. 아직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은 또 우리의 의식 자체가 아직 그걸 좀 불편하게 보는
네,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렇게 규제를 해달라는 어떤 이런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최근에 이게 실질적인 규제를 아마 시작하게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공공 장소에서 이제 어린 아이 또 많이 이제 같이 이제 놀려고 한강에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 공공장소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용해야 할 수 있고
네.
이런 곳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이제 아까 시민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일일이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극장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네.
이제 마인드셋이라 그러죠. 마인드셋이 딱 준비가 되면 오히려 편할 것 같거든요. 공공장소에서
네.
지켜야 할 마인드셋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한강 시민공원은 아마 우리나라에만 큰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08년도에는 이용객이 1년에 한 4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예. 예. 근데 2017년도, 거의 한 10년 후인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 7,5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에티켓이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요. 사실 그 에티켓이라는 단어는 원래 프랑스어죠. 그래서 근데 영어로 이렇게 다시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티켓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그 궁전에 출입할 때
네.
궁전 안에서 지켜야 될 예의범들이 적혀 있는 표를 나누어 줬는데 이 표가 에티켓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곧 대중이 모인 장소나 타인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이 말인데요.
네.
에티켓, 즉 예의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장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네.
공적인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반드시 먼저 이렇게 선행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곧 나만 쉬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해놓은 행동을 나의 부모님이 보시거나 또 나의 자녀가 본다면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해본다면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부끄러운 행동들을 좀 자제하게 되겠죠.
네, 분명히 구분될 것 같고.
네.
만약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가 좀 마음의 선이
네.
그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욕구가 커지면 점점 세상이 좁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잘못된 행동은 결국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그 피해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갖는다면은 내 편리와 또 내 욕구를 좀 내려놓고
네.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타인의 입장과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각자 지켜나가지 않겠나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역지사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쵸? 크게 문제되는 행동이 좀 발생하지 않고
네.
자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네, 오늘 2부에서 다양한 이야기 또 재미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한강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범들을 모두 숙지하셨을 텐데요. 기본 예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모두 함께 한강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이유의 푸르던 보내드리며 시사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플러스의 최성인이었습니다.